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이 계시록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동시에 어찌 보면 계시록이 기록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 그리고 맨 마지막 목표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선포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포했던 내용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문을 쭉 연달아 읽고 있으니까요. 이 15절을 읽고 16절을 그냥 붙여서 쭉 읽으면 15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 게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나라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은 지금 현재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앞으로 지금 악한 세상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곳이냐? 지금 현재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반면 이 지상에 있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두 증인 같은 경우에는 죽여버리는 그게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예배드리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첫 번째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배드리는 행동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요즘 예배 시간에 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절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는 좀 문화가 다른 문화인 거죠. 그래서 우상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절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었고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전통인데 이 지금 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영광스럽게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경배했던 모습, 예배드렸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 장로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찬양했다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고백하고 선포했는가 그 내용이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했던 선포는 이겁니다. 감사하옵나니. 이건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수식한 거예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가 없어도 세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힘겹고 어렵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믿음 지키고 살려면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나는 도무지 감사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을 수도 있는 입사 장로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표현이 이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감사할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래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성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드리면서 고백했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끝에 보시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표현만 놓고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 과정과정들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 번째 고백하는 내용, 세 번째 선포하는 내용이 그 뒤에 18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18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제일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17절에 나왔던 내용은 보편적인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고백했던 18절 내용을 볼게요. 18절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인데 18절 보시면 첫 번째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들은 혈통상 이방인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걷어차고 도리어 악한 길을 가는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 무적행의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 없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죽은 자들까지도 모두 심판하십니다. 이게 고백하고 선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고 성취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선포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 사실 선지자들은 앞에 나왔던 두 증인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리고 작든 크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던 직분자들이건 아니면 주님을 잘 믿던 자들이건 혹은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건 누구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약한 세상 나라 속에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선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귀한 위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서 살면서 뜻모를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붙잡고 살면 도대체 되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뭐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 현실이 바뀌어져야지 왜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나요? 그렇게 성도들이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 있는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그들이 목숨을 내놓았건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건 크고 작게 주님을 경배했건 여하튼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상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는 18절 끝에 나오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살면서 죄짓는 자들이죠. 이 세상이 멀쩡하고 번듯한데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땅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악하게 또 무적행위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하고 고백한 내용을 쭉 보면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 세 가지 내용 중 두 가지가 심판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면 24장로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사실 천국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 있는, 실현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24장로들이 이 모든 고백과 선포를 할 때 천국은 멀쩡하지만 이들은 지상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상은 아직 이 모든 내용이 성취가 안 되었어요.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직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직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에 있는 24장로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24장로들은 이 내용이 완전히 성취된 걸 현실로 누리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이게 아직 성취가 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내용들이 완전히 성취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며 지금 당장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천국에서 지금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 죄짓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끝까지 잘 살 것 같거든요.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끝까지 어렵기만 할 것 같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것이고 나중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백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 천국에 대한 모습인데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4장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예배드렸고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배드렸습니다. 7장 후반부에서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이방인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다른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젖혀놓고 제일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천국에 가서도 예배드리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결국 이 장로들이 선포했던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자가 되건,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건, 아니면 선지자 노릇을 하건, 성도로 살건, 크고 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가 되건, 셋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지껏 또 좋지 못한 상황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오셨으니까 참 귀하게 잘 살아오셨고 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그리고 예비된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로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힘있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대단하여도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참으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 땅에서도 드리며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지자와 성도들과 크고 작은 모든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